한번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조선시대, 가마 타고 다니고 뭐 이러던 그런 시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셨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성 어거스틴 수도의 수사이고 신부이고 신학 박사,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천주교의 그런 모든 부패상을 95개 조항으로 정리해서 천주교의 개혁의 길을, 글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바로 그날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그와 같은 사건에 이제 서막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reformation, 그냥 개혁이에요. 단순히 종교만 개혁이 된게 아니라 그냥 역사와 정치와 모든 게 다 개혁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까지 하나였던 서방교회가 분열하여 현재의 천주교와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개신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프로테스탄트들로 나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마르틴 루트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를 여신 이후에 인류 역사를 가장 크게 바꾼 사건은 바로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시작된 유럽에서의 종교개혁이라고 할수 있다. 천년 동안의 중세 암흑시대에 온 유럽을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던 교황청의 절대적인 권위가 그 사건을 통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황청의 이와 같은 그 권위에 도전한 프로테스탄트 정신, 이것은 개인의 영혼의 자유, 인권,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윤리를 확산시키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산업혁명, 르네상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치관으로 뿌리를 내렸다고 어떤 분이 종교개혁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종교개혁 500주년 하고 이제 좀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1월 6일자 이 기사가 이런 게 떴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는 정말 개혁될 수 있을까?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가 이제 499주년이고 올해가 500주년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기독교 신문이라든지 기독교 모임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이 화두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 그래서 올해도 시작이 되자마자 신문마다, 심지어 일간신문에서도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이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특별히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500주년 기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그렇게 500주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돌아볼 때 이것은 사회를 전체적으로 한번 변화시킨 그냥 교회개혁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꾸는 하나의 운동이기도 했고 역사적 사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한국교회에도 좀 적용이 돼서 한국 사회까지 좀 바꾸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입만 열면 종교개혁 5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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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종교개혁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사회가 변혁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500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전반적으로 바뀌는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500주년, 500주년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재발견에 대해서 얘기했던 인본주의로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 구조 자체가 또 어떤 특정 계층의 지배가 아니라 천주교, 이런 로마 교황청에 속한 어떤 특정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어떤 특정 카르텔의 그런 구조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회복운동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껴안아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는 단순히 교회개혁, 사회개혁을 넘어서서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와 같은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을 많이 언급을 하는 거다. 신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에 또 굉장히 강해요. 뭐로 하냐, 행사를 크게 합니다. 뭐 하면 행사가 커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가서 보니까 2017년 종교개혁일 10월 31일 그날 해서 한 3일 동안을 일산 킨텍스 홀을 빌려갖고 큰 행사를 한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2017년 어느 면에서 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해, 500주년이 되는 그런 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화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인류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게 지금 500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교회 무엇을 추구하고 나가야 진정 500주년의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냐고 의미를 발휘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500주년의 그 기념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아모스는 예수님 오시기 약 760년 전에 살았던 이 구약 성경의 대언자입니다. 이 아모스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래서 이 수신 대상자로 삼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아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백성들을 향해서 이 아모스 대언자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내용이 여기 아모스 1장부터 9장에 들어 있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진자다 이런 뜻이고요. 원래 아모스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민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시민이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모스 이후에 40년 지나서 결국은 그 당시에 패권 주자로 일어섰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멸망당하기 약 40년 전에 이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멸망 바로 앞에 놓여있던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던 그 말씀이 바로 아모스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쯤에 왕정시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한 120년 동안 하나의 왕으로 이제 이어져서 쭉 내려오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왕국은 르호보암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북왕국은 다윗의 일화 같은 그 통치, 메시아 계보를 반대하고 반역을 일으킨 북쪽에 있는 열 개와 같은 그 지파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을 따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의 왕조를 대적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이와 같은 국가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에 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에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1년에 세 번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야 되는데 나는 지금 북쪽에서 다스리고 있고 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으니 이 백성이 북쪽에 살다가 절기가 되면 여기 내려갔다가 거기 거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스라엘 맨 위에 있는 북쪽의 도시 단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근처 가까운 곳에 베델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 이두 개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너희의 신들이니 더 이상 부담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북쪽에 사는 사람은 단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남쪽에 사는 사람은 여기 베델에 와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끈 하나님이니 이 금송아지에게 경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교를 이루고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자기 종교를 만들고는 내가 원하는 사람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백성 가운데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그냥 자기다 삼은 거예요. 조건은 뭐냐? 어린 수소 한 마리하고 순양 일곱 마리만 가져와서 제가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 그럼 여로보암이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전 국민이 이스라엘 전체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국민 전체가 배교를 하면서 짬뽕 종교를 만들었어요. 짬뽕 종교.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고, 금송아지도 섬기는 게 이게 짬뽕 종교거든요. 짬뽕 종교의 특징이 뭐냐? 구원이 믿음 플러스 행위로 될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짬뽕 종교예요. 오히려 그냥 행위로만 다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죠. 아, 저거는 아니구나. 가짜구나. 아, 이렇게 되는데, 믿음 플러스 행위로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럴듯 하거든요, 이게. 이게 오히려 사람을 더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세웠던 그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2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아모스 시대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묘하게도 아모스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또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지금 나오는 아모스서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해요.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의 아들이 아니고 여로보암 1세로부터 200년 지났을 때 앞에 있던 여로보암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이 그 아버지가 여로보암에게 붙여줬던 그러한 사람이 일어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왕국이 강성하게 되면서 북쪽에 있던 시리아를 정복하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겨도 일이 잘 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잠시 잠깐 동안의 번영의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러한 때 이스라엘 왕국에 임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방탕하게 되고 사치에 빠지게 되고 불법이 늘어나게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무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악한 일이 이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기 40년 전에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번창한다고 해서 멸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멸망하기 40년 전에 극도로 번창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도 될 거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번창하는 가운데 백성이 영적으로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종교를 만들고 행위와 율법, 이 준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짓된 이와 같은 믿음 시스템을 만든 이후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고난 속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나라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하여튼 종교개혁 500주년 쳤더니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것도 2017년 1월 6일 이거는 경향신문 기사예요. 그게 일반 신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서울 강남권 대형교회에서 장로는 정치인, 고위관료, 법조인, 유력교수, 대기업 최고 경영자, CEO 등이 아니면 좀처럼 되기 힘들다. 잘 알려진 얘기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 3년 넘게 일요일 주처관리를 하면서 교회 활동, 봉사활동에 힘썼는데 한 번 실패하고 나서야 장로로 선출되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종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들의 학력과 자산, 지위 등은 카톨릭과 함께 모든 종교 가운데 단연 높다. 그런데 카톨릭은 종교에 대한 충성도, 그게 뭐냐면 집회 참여와 기부금, 기부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보다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이 개신교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그런 점에서 개신교 신자, 특히 엘리트 신자의 종교에 대한 귀속 의식은 카톨릭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 이게 일반 기자가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다. 1517년 제국 종교 카톨릭 교회에 대한 프로테스트, 항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기회를 유럽 사람들이 잘 정리하지 못했다. 그들은 제국 종교 카톨릭 교회 대신 국민 국가와 쌍을 이루는 국가 교회를 탄생시켰는데, 국가 교회, 그러니까 루터교가 카톨릭에서 나오면서 성경이 있는 대로 그런 교회를 한게 아니라 국가하고 야합이 돼 갖고 또 다른 형태의 국가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일반 기자가 이야기하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권력과 종교의 야합, 아니면 종교의 권력화가 모양만 달리하면서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교, 그다음에 성공회,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던 그런 장로교 다 뭐야? 국가교회예요.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국가교회는 비유럽 교회에 이식되었고, 교회들은 이 비유럽의 사회들에서 다른 유형의 권력 카르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야합을 하면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약한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권력 카르텔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는 그런 권력 카르텔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면서 과잉 성장해 왔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 평가가 아니라 일반 신문 기자가 한국 교회를 지금 바라보면서 내린 그런 평가예요.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가 살던 그 시대에 이렇게 번영을 구가하던 그러한 그런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아모스는 목자로 지내는 가운데, 원래 목자로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대언자로 내가 내 입에 넣어주는 그 말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가감하지 말고 전달하라는 이런 명령의 말씀을 듣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그 근원인 베델로 나아가서 왕과 백성들에게 부정과 탐욕과 술취함과 간음과 학대를 버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전달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모스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500주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국교회 형성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종교 카르텔, 이런 것들, 이것을 개혁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모스 4장 12절에 아모스가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촉구를 하느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4장 12절 끝부분에 가니까 너희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뭔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일단 구원받고, 일단 구원은 받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은 저와 여러분을 만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죽는다 해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준비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섰을 때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잘 살았어요, 여기 사람들이. 우리나라 잘 삽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자연환경도 좋고, 저도 가서 30년 전에 가서 제가 살 때는 한국이 너무 비교가 안 됐어요. 이거 텔레비전 이런 데 가서 살려고 그러면 한국 텔레비전 없었어요. 소니가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 한국, 전 미국에 가면 삼성 텔레비전이 제일 좋아요. 핸드폰도 삼성이 제일 좋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서 너무 먹고 사는 게 좋고, 차도 가장 좋은 차 타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집도 두 배, 세 배 넓은 데 다 살고 있고, 너무나 좋은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 보라, 그가 하나님이 산들을 짓고 바람을 무에서 유에서 창조해내며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람에게 밝히 알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봤나니 주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공간을 창조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준비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죽는다 해도 하나님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지금 흥청망청 되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해라.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떠나갈 때 그 특징이 바로 오늘 읽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가장 큰 특징이 말씀에 기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피값을 치르고 이집트에서 구속해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빵과 더불어 하나님의 양식,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가서 보니까 11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그 땅에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근데 그 기근은 빵으로 인한 기간, 빵이 모자라서 먹지 못하는 그런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그와 같은 기갈이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냐.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제사장들을 만들어 놓고 짬뽕 종교를 만들어 놓고 하니 제사장들이 많고 대언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외치는 말씀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기갈이 이와 같은 국가에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가짜 제사장들이 판을 칩니다. 종교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이 제사장부 중심으로 해갖고 백성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첫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들을 수 없냐? 12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대언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냐? 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백성의 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뒤로 넘어지고 하는 이런 연습들만 하고 이러니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할 수 있는데 안 되네. 바다에서 바다까지 저 지중해에서부터 저기 사해바다인 데까지 돌아다니고 북쪽 동쪽으로 떠돌아다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보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력이 넘치는 이 청년들도 너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기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먹고 사는 건 좋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그런 피폐한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악한 상황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와야 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의 빛이 들어오게 될 때 저와 여러분처럼 단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명철을 얻고 지혜를 얻고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이 들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고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시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마귀가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불같은 그와 같은 시험, 이 혹독한 그런 시련을 그래서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잡혀먹히는 이와 같은 그런 핍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귀가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통치자들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불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전략을 바꾸기로 생각했어요. 아 이게 아니고 마음대로 믿어도 되되 국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이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소위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 하나의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다라고 선포하면서 말 그대로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시민은 강제적으로 좋든 싫든 국가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악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등장한 세력이 교황권이에요.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500년 지나가면서 로마에 있는 주교, 이 교황이 전 교회의 모든 세력을 이제 독차지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황제도 로마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죄를 용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고백하고 이러한 악한 일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것을 역사는 중세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없었어요. 얼마 동안? 약 1000년 동안 빛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하라는 대로 교황이 하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중세 암흑시대의 특징이 뭐냐? 아모스 시대하고 똑같아요. 제사장 계급체대가 형성이 돼서 제사장은 구약시대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사장이 있어요. 프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가 다 제사장이 되는 전성도 제사장직이 신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목사가 제사장 절대 아닙니다. 저한테 와서 죄 고백할 필요 없어요.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직통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게 이게 신학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형제예요, 자매입니다. 무슨 계급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더 높은 계급이고 장로가 그 밑에 있고 그 밑에 집사가 있고 이건 구약에서나 가능한 그런 이야기지. 이 신약교회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와 아기 예수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 시대와 똑같아야 하는 일이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 타락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될 때 국가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암흑이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리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아기에서는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 바빌론 시대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그 세미라미스와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 담무스, 그래서 세므라미스와 담무스를 숭배하는 그런 모든 것이 바빌론, 이집트, 인도, 중국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고대에 퍼져나갔던 이런 것이 기독교로 포장이 되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들어와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심지어 왕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온 세상의 모든 정보와 온 세상의 모든 재산이 국가 교회 안으로 쏠리게 되면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유럽의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장가 갈래도 교회 가야 되고 심지어 죽을 때에서 무덤 하나 얻으려도 교회가 허락을 해야 무덤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생겨서 다시 말씀대로 종교 카르텔이 형성이 된 겁니다. 천주교의 교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유아세례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아기를 낳으면 그럼 오자마자 유아세례를 줘서 가톨릭 교회 회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행위 구원을 통해서 평생토록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 성경이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 구원 받는 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고치지 않고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변기하는 그런 일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생겨난 겁니다. 유아세례를 주려고 하니 유아세례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셔서 사도행전 8장 37절 가서 보시면 처음으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그 장면에 가서 보면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이 구원 고백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의 고백이 없으면 침례든 세례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이 있으면 유아세례를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싹 성경에서 지워버렸어요. 가서 보세요.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없음. 왜 없어요? 성경에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는 고백과 함께 침례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고백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이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성경에도 이 구절이 들어있고 요한 캘빈의 올리베 땅 성경에도 이 구절이 들어있고 우리 킹잼 성경에도 이 구절이 들어있고 구절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가톨릭 교회 이 영화세례 해서 영세 줘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교리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서 보면 베드로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미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난 다음에 젖을 먹어야 자라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그 젖,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올바른 성경이에요. 말틴 루터의 성경입니다. 요한 칼빈의 성경이에요. 킹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존 성경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젖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처럼 말씀에 순수한 젖이래. 아,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신령한 젖을 그게 뭔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태어난 다음에 성장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천주교처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나머진 다 창조된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가엘 천사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대답하는데 그거 마땅히 보여줄 구절이 없잖아요. 개혁성경 없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7절, 킹잼 성경, 루터 성경, 요한 캘빈의 올리베 땅 성경 다 가서 보시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디즈스리아 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명백한 삼일체 아닙니까? 어디를 통해서만 나오냐? 루터의 성경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요한 칼빈의 올리베 땅 성경을 통해서만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진리가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단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와 같은 사본 계열이 있고 천주교회를 통해서 부패가 된 그와 같은 두 개의 사본 계열이 있어서 어떤 사본 계열에서 성경을 번역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읽는 성경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성경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장을 하는데 많은 거침돌이 될 수 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암흑시대 천년 동안 천주교회는 소수 사본에서 나온 라틴어 성경,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라틴어 하지도 못하지만 라틴어 하면 여러분 무슨, 제가 여러분에게 야만인이 되고 여러분이 제게 야만인이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말로 떠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가 열리게 되고 천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한 공인 본문, 수용 본문, 이와 같은 본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드디어 누가 등장을 하냐? 마르틴 루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과거에 종교에 찌든 그런 생활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서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 경험이 전혀 없었으면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율법주의 그 시스템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거스틴파 수도사로 신학 박사입니다. 천주교의 그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금욕생활,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죠? 금욕을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 어떻게 온 유럽 전체에서 나만 이렇게 고민을 하나. 나만. 저 사람들은 다 마음이 평안한가, 지금. 저렇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저렇게 해갖고 물 찍어서 이렇게 해서 얘 영세 주고 이렇게 해갖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게 마음이 평안한가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니까 마르틴 루터의 그 주교가 로마에 가서 교황을 만나고 오면 모든 일이 끝날 테니까 로마에 다녀와라 하고 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큰 기사를 가지고 가서 교황을 보고 주교들을 봤더니 말 그대로 가관이에요. 교황 주교들이 첩을 두고 살고 가장 악독한 그런 일들을 로마에서 행하며 사치스러운 생활하면서 왕 대접을 받는 이런 걸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하고 영 딴판의 생활이 그 로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고난받을 때 그 빌라도에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천사가 여기 로마로 옮겨놨는 이 천사가 옮겨놓은 계단이 있는 이 성당에 가서 무릎으로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 그러면 연옥에서의 죄가 해결이 되고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루터가 무릎으로 거길 기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번, 1000번 기어 올라가도 여러분 평안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안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평안 생기면 지옥 가요. 여러분 어떻게 고행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더러운 행위잖아요. 사람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고 이사야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루터가 그 일 이후에 로마로 다시 독일로 돌아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평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더 큰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지금 있는 로마 교황청 그거를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사면, 큰 걸 사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 죄가 연옥에서 만년이 면죄가 된다. 예, 10만 년이 면죄가 된다. 그렇죠? 조그만 걸 사면 1년, 촛불 하나 사면 뭐 0.5년 이렇게 해갖고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해갖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루터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안 좋았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로마서 1장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로마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가서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에 가서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어떤 파워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파워가 어디서 오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이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난 복음이 뭐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거야.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금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일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 킹잼 성경, 루터 성경, 올리베 땅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도 있어요. 다른 성경은 그냥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복음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때 그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파워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 말틴 루터가 회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회심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1517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95개조 항목을 갖다 박으면서 그러면서 온 세상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루터는 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한 가지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것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신칭의의 복음만 죽을 때까지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중세 암흑시대의 특징이 뭐냐? 아모스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거짓 제사장들이 나타납니다. 예, 교회 카르탈이 형성이 되고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이럴 때 무슨 일이 생기냐? 말씀의 기갈이 생기는 거예요. 중세 천년을 동안 지나는 동안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요. 말씀드렸듯이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니 어떻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종교 가운데 성경을 가장 많이 핍박한 종교가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성경을 금서목록 1호로 지정한 데가 어디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는데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파급이 되려면 인쇄술이 없으면 불가능. 여러분, 95개조 이거를 손으로 써갖고 하면 하루에 몇 장을 쓰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이 생기기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써놓은 95개조를 인쇄를 해서 온 유럽에 그냥 파급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와 동시에 뭘 만들었어요, 루터가? 성경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꽁꽁 묶어놓고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암흑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면 성경을 인쇄해서 세상에 퍼뜨려야 된다 해서 나온 성경이 루터의 성경인 거예요. 이 루터의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성경이 번역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루터 성경 이후에 영국에서는 틴데일 성경이 생겼어요. 스페인 말하는 모든 사람이 레이나 발레라 성경이 생겼습니다. 이태리 말하는 사람의 디오다티 성경이 생겼어요. 불란서 말하는 사람에게는 요한 칼빈의 사촌의 이름이 올리베 땅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의 지도를 받은 그의 사촌 올리베 땅이 만든 올리베 땅 성경이 나오면서 여러분 유럽의 스페인 말, 그렇죠, 영어, 그 다음에 불란서 말, 이탈리아 말, 이거 하면 끝이지 무슨 다른 나라의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온 세상에 성경이 나오면서 종교개혁 본문을 가지고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 학자가 만들어준 종교개혁 본문을 가지고 이 모든 성경들이 유럽에 퍼지게 될 때 그냥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냥 침몰하고 만 겁니다. 사람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그와 같은 영적인 세력이 침몰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세 번째,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으로의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성경이 아니라 천주교 성경이 아니고 에라스무스, 말틴 루터, 요한 캘빈, 그 다음에 틴데일,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주었던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오직 성경으로의 그와 같은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어를 사용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섬나라 영국을 들어쓰시기 시작해서 그 시대에 이렇게 되려면 성경이 나와야 되는데 영어가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가 바로 언제? 셰익스피어가 등장을 하면서 영어가 정영어가 돼서 영어의 아름다움이 극도로 올라간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 온 세상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1611년 나온 이후로 1980년경에 NIV가 나올 때까지 약 한 370년, 380년 동안 온 세상을 정복한 성경이 된 거예요. 모든 교리, 모든 신학, 전 세상 복음화, 모든 교회의 표준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퍼지고 가장 많이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된 그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성경, 그 성경을 신실하게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존의 약속에 따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내 말들이 보존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보존의 약속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지금은 약 한 달 전에 정성구 박사님이라고 한 유명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분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분당이 찾아갔더니 그분이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 이름이 한국 칼빈주의 연구소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하여튼 고서적이긴 하고 엄청 비싼 그런 고서적 영어 킹제임스 성경 원본법 등등 해서 다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장로교 최대 교단이 합동이라는 그런 교단이요. 성도가 얼마나 320만입니다. 그분이 그 합동 측 교단의 총신대학교 총장님을 지내신 분이에요. 총장님. 종교개혁 연구를 평생 하신 분입니다. 며칠 전에 CTS에서 종교개혁을 맞아서 우리가 교회개혁을 해야 된다고 며칠 전에 간담하신 분이에요. 이 저녁 때 나오셔서.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계세요. 그 자매님 이모부입니다. 네, 자, 이래서 어쨌든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책이 바른성경과 바른사본을 찾아서 2014년 9월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이 정성구 박사님이 쓴 추천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저는 이기성 목사님으로부터 이 책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목회하시던 이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 부흥 집회를 인도하였는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는 전수사본, 즉 공인사본에서 번역된 영어 성경만이 참된 성경이라고 힘주어 말했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이 공인사본인 텍스트스 리셉터스에서 킹잼 성경, 틴데일 성경, 루터의 독일어 신약 성경, 칼빈이 주도한 올리베 땅 프랑스어 신약 성경, 또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이요, 청교도들의 성경이며 미국 건국의 성경이었던 제네바 성경이 여기서 번역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은 어느 사본, 어느 역본으로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 번역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네바 성경이나 킹잼 성경은 그 당시 종교 개혁의 정신인 오직 성경, 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정신 위에 그리스어 공인역을 바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의 영역 성경들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뉴에이지, 로마 가톨릭주의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적인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경 번역에 심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학자 웨스코트와 허로트, 이 사람들이 현대 역본들을 만든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문을 재구성한 것을 철저히 믿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독교의 이단이며 가장 잘못된 사본을 사용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안목으로 번역을 해버린, 도리어 기독교 신학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이 책,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이 책은 영어 역본들을 사본과 정확히 대조하면서 참된 번역과 잘못된 번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학문적이며 사본학의 근본을 파헤친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책이 신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목회자와 모든 신학생들에게 두루 읽혀져서 성경 교육과 설교에 크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전 총신대 총장, 대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 이분이 이런 이 추천서를 여기에 썼어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국 땅에 샤머니즘으로 찌든 이 한국 땅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신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선교사하고 힘을 합쳐서 개혁 성경을 만들었고, 이 개혁 성경을 통해서 그는 100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가 돼서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기 모여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혁 성경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와 같은 그 성경, 개혁 성경의 그와 같은 그 역할과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업적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한국 역사에 길이길이 보존되어야 될 그와 같은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연구를 해보면 개혁성경에 사본이 어디서 나요? 천주교 사본이란 말이에요. 번역자들이 지금부터 100년, 13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정신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어떤 몇몇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 올해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을 때뭘 내걸어야 되냐? 성경으로는 돌아가야 된다. 그걸 내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능하면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때그 성경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사본 성경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없음이 없는 성경. 그렇죠? 요한 칼빈이 사용했던 성경, 마르틴 루터가 사용했던 그 성경, 그 성경의 사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과 유익을 주고 구원을 줬던 이 개혁 성경, 이것들을 보완을 하면 한국의 독보적인 그런 성경으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의 기념 행사를 하게 될때 종교개혁 사본으로 개혁성경의 기존 성경들을 보완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땅에 기복신앙, 우상숭배가 지금 널리 퍼져 있어요. 교회와 목사들이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경향신문 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 카르텔이 형성이 돼 갖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하지 못하고 의로운 것을 없다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형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의 정신, 그게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어떤 성경이요?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성경. 다시 말씀드려, 지난 400년 동안 온 세상을 변화시킨 영어 킹잼 성경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온 한국교회와 목사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그 근원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 근원을 생각한 이후에 고칠 것을 고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종교의 500주년의 아름다운 것과 같은 일들이 이 땅에 확립이 되면서 마지막 때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선교사역, 세상의 복음을 확장하는 그런 일, 이런 일들이 그런 아름다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이런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르틴 루터의 찬송가 300장을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자, 루터가 주후 1521년에 독일 황제의 소환을 받고 보름스 제국회에 이제 가려고 할 때 이 제국회의를 가는 동안에 저 집들을 보니까 집에 있는 기와장들이 마귀들처럼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하나의 그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시편이 찬송가 384장입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들고 나가서 마르틴 루터가 이 황제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종교개혁은 내가 고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주를 받아 일으킨 것도 아니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교황이나 공예들도 반복적으로 실수를 범하며 자가당착에 빠진 것을 내 자신이 목도하였으므로 나는 교황이나 공예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경 기록에 의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경 기록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유에 의해 내 자신이 확신을 갖지 않은 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외쳤던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고백을 내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는 안전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냐?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하고 황제와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마르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대로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증언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3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